맞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두근거리는 아주 감동적인 찬양, 고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과 2022년 팬데믹 속에 2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God People이라는 어플하고 그리고 성경 유버전이라는 성경 그 두 군데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만 두 개를 합쳐서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클릭을 했던 성경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라면 세 번째 말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이 땅의 토산물을 다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을 보내어 유행병이 팬데믹이 되게 하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길에서 죄에서 떠나 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클릭했었던 흔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내용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현실적이지만은 그러나 종말론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시급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에서 성경이 보통보다가 220%가 더 팔렸었다고 합니다. 옛날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대단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대단히 쟁취적이죠. 더 나아가서는 꿈과 미래를 향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적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대단히 성공적인 어떤 꿈을 향하는 쟁취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에 계속되고 있죠.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입에 묵상 떨어지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 어떤 출세, 어떤 쟁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지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계속되죠. 내가 다시 명하노니 내가 이미 언급했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그것이 9년, 5년 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종말론적인 의미의 말씀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성공을 말하고 출세에 보장된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용어의 가치의 기준과는 다른 의미의 형통을 말하고 평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것을 형통, 그것을 평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 어느덧 4월 한 달이 이제 4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5월 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 평탄한 길은 고난 속에서도 주어진 그 길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형통함은 나 자신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이익을 주는 세상적인 성공을 압도하고 세상적인 출세를 제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형통함, 그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우리 온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 인생은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내 인생이 권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권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내 동생 케어하느라고 언제나 양보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나 같다고 그렇게 그리고 언니 같다고 그 말만 듣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수없이 양보하고 먹는 거 입는 것까지 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양보만 하면 그렇게 공부도 동생들 먼저 시키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어느 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는 남자 있었길래 저 사람 하나 구제해주면 저런 남자 같이 결혼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 좋아하는 남자 뭐 목매어 있으니까 살았다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아이들 다 키우고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희생하고 키워왔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억울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한 번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더더구나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가 뭘 했느냐고 아니 그렇게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희생하듯 그렇게 옆에 지켜왔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뭘 했어? 돈은 내가 벌어다 주었는데 뭘 했느냐고 그래서 이제는 이혼이라도 하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내 돈 이거 뭐 하느냐고 그래도 내가 벌은 돈도 있으니까 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저 인간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저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인생. 가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고 가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원이 없어 살았다고. 그렇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다고. 부러운 듯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쌍하듯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 써붙였다고 그랬죠. 나의 미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티브 라이프 스타일과 프로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프로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장자권을 원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권을 쟁취했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은 14년이나 기다리면서 결국은 사랑을 얻게 되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결국은 부여를 얻는, 획득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리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단히 꿈을 꾸는 사람이고 쟁취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고 언제나 준비하며 철저히 땀 흘리며 살아간 사람으로 보신다면, 그러나 그는 리액티브한, 이끌려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뜻밖의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이 있죠. 때로는 흥망성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사고락이라고도 하고 생로병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망하기도 하고 서서히 일어서기도 합니다만, 요셉이라는 이분 어느 날 갑자기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도 갑자기 망한 사람 또는 서서히 망한 사람들, 어느 날 다시 일어서서 성공 신화의 이야기를, 다시 출세한 이야기를, 반전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요즘 유튜브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좌 강의하고 있고 또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신화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어났고 난 이렇게 성공했고 난 이렇게 밑바닥에서 다시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을 얻은 사람들, 회사가 망했는데 다시 회생한 사람들,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고 감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는 이끌렸다고 하죠. 본인이 원해서 애굽 땅에 유학 오고 부자 되기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자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미국까지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끌려오죠.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밀려오다시피 하죠.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주제입니다. 봐요,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 그는 어느 날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아니 야곱의 아들로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 당시에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 채색옷을 입고 있는 정도로 아버지에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갔지만은 무덤으로 찾아가서 형들에게 만나서 음식을 전달해 주었지만은 형들은 뜻하지 않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말았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했었지만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습니다. 한순간에 끝자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받던 자리에서 가장 저주받는 자리, 노예로, 존경받는 자리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한순간에 날개도 없이 추락해버린 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의 손으로 팔렸고 미디안 손에 이끌려서 애굽까지 이끌려 리액티브 반응이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은 급급하고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요셉의 태도를 아니 그 요셉의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가 아주 긴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로 끌려오게 된 애굽까지 끌려온 요셉.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라는 한 가나안 땅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초라한 아이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왕 파라오의 그 왕의 경비대장 시위대장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끌려온 한 인간의 모습이 노예로 팔려온 한 인간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손과 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야드라고 부르거든요. 야드라는 말은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구원을 상징할 때 팔 힘을 말하 그 야드를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야드라는 이 손 속에는 길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한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라는 그 의미가 손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좋아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힘과 능력을 줄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죠. 보디발이 직접 그 보디발 장군이 직접 시장에 노예 시장에 나가서 노예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와서 자기 집에 끌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 이 보디발 장군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팔아도 봤고 사도 사기도 했었고 궁궐란에도 자기가 보고 있는 노예들 또는 신하들 또는 귀족들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사람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기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기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우호적인지,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정도라면 누가 위험인물인지 누가 우호적인지 그 정도쯤은 동물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노예로 보았는데, 샀는데, 끌고 왔는데 보니까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죽임을 당할 정도 위기까지 갔었고 그리고 미디안 상파 상인들에 끌려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뭘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형들이란 인간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까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도 잘못했는 게 많단 말인가, 그럼 형들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그렇게도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야 될 만큼 잘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애굽 땅으로 끌려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어디 언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그 애굽 땅에 끌려가고 있는 중에, 근데 그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침묵하듯이 보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필요한,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기다리겠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때 이 나락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끌려온 인생 변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잡혀온 인생 합리화를 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할 일이 투성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시작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냐고 노예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끌려온 처지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핸섬했다고. He was well-being and handsome.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는 노예였다면, 마지못해서 일하고 있는 탄식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면, 원망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 얼굴이 그런 모습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란 그 사람의 혼의 꼴이잖아요. 내 혼이 어떤 꼴을 갖고 있는가가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혼의 모양이라고. 눈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창이잖아요. 살기가 득등했다면은, 증오심으로 가득했다면은, 아니 한눈에 알아보는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사람 모르겠어요? 이 사람 두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거니까 내보내라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때로는 노예시장의 이마에 붙였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날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귀족의 자녀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당신들 침 뱉지 말라고, 두고 보라고,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얼굴에 쓰여져 있죠. 가게를 가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회사를 가더라도 일하는 사람들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손님을 대한다면,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었어요 한다면 다시 가겠어요? 그 요셉을 썼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끌려온 삶 속에 미디안 사람의 손에,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손에 있었던 이 요셉이었지만은, 이 보디발 장군과 요셉의 손을 연결해 준 분, 하나님, 하나님이셨다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사실은 탄식하더라도, 밤낮 울고 있으더라도 누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변명하면서 시간을 끊고 합리화시키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적당히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은 주인처럼 일했고 보는 시간에만 앞에 있는 시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 가정에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감옥에 있었던 그 손은 착고로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수갑을 채워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손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열쇠를 맡겨 주었습니다. 너가 책임자라고 이제.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살았지만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두고 보자고 나 일을 할,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니라고 내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고 살았는데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재수가 되고 마침내 아니 그 재수가 되고 나서도 재수 복장 속에서 온 세상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별별 사람들 원망하고 증오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만 나면 잡담하는 종들처럼 시간만 나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죄인들처럼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재수 복장을 했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았죠.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에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보았고 노예들을 사고 팔고 보았는데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였죠. 소년이었습니다. 달라요. 이상하게 가까이 가면은 위로받는 것 같고 다가가서 같이 일하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 이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겨두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가 말만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니 앞에서만 적당히 일했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았고 다른 종들 사이에 있어서도 남이 하고 하지 못한 일까지 대신 해놓고도 생색조차 내지 않고 뭔가 일하는 것도 달랐고 살아가는 태도도 달랐고 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디어 요셉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재산이 그 당시에 파라오의 경비대장인데 재산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굉장한 재산입니다. 어쩌면 주인도 다 모를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요셉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잘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그 일 속에서 이 보디발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솔직히 말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출세한 것 아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여해지고 보디발 장군만 이익이 되었지만은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형통함,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함을 압도하는 것이죠.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은 그 길이 됩니다. 봐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이끌려온 인생입니다. 여기 시편 105편에도 한 번도 주어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사용한 단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의 뜻대로 신하들을 다스렸다고 단 한 번 나오기 직전에는 언제나 모든 것은 그에게 그는 이끌려서 왔고 애굽에 그래서 그는 그의 쇠사슬에 착고에 묶여 있었고 때로는 그는 고난 속에 들어가 있었고 언제나 뭐예요? 이끌려당하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세상이 나를 미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느냐고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절망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줄 알고 있었고 자기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의 고백과 증언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 너무 행세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망하는 법, 낙심하는 법 아닙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내 편, 네 편 갈라놓고 세상 살아가면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다 떠나가는 것 마련인데 아니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졌고 주도적인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너무 장담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 그의 일생은 프로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허리를 쳤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핸디캡이 되고 그는 노전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결단과 선언이며 그리고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이 모든 이 보디발 장군의 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옮겨놓았고 간수장에 있었던 모든 책임 재반 사항을 바로 이 요셉의 손에 옮겨놓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수장 수많은 채소들 수도 없이 지나가는 채소들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돈 슬쩍이 던져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갖다 달라고 아니면 설적이 허풍치면서 내가 밖에만 나가면 당신 이렇게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빼기 이런 빽도 있다고 날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사람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돈 한 푼 없고 빽 하나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강간 미수범으로 걸렸던 이 남자 그 남자를 다 맡겨놓았습니다. 간수장이 사람 볼 줄 몰랐을까요? 백부장, 아니 이 시위대장, 이 사람은 훨씬 더 사람 보는 눈 정확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어떨 것이고 저 사람을 맡겨놓으면 어떨 것이라는 거 경험으로도 알 것이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주인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어도 다 아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CC 카메라 없이도 다 보는 거예요. 주인이란, 진짜 주인이란 길을 막고 있어도 다 듣는 겁니다. 꼭 도청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모른다면, 보지 못한다면, 종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일 것이고 그 가게도 망하는 것이고 그 회사도 그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법이고 막고 있어도 아는 거가 주인의 자격이고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셉, 그를 형통하다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하라 말합니다. 창세기 30봐요. 39장 4절 20절 21절 23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사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경험했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너의 옷을 찢어버리고 기족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가 형통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제수의 복장을 벗고 국무총리의 옷을, 비단 옷을 입었을 때 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로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이라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마음껏 지금까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내만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었는 건데 그 이유가 그는 언제나 은혜를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잘 것 없는,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소중한 그 은혜를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고 감옥 속에서도, 아니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그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탄식하기를 시작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저주한다면 요셉만큼 당당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질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로 이끌려왔고 나중에는 제수로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가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계셨죠. 그 감옥에서 또 다른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시골 소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 아니 이 요셉이라는 제수가 왕의 신하, 그것도 대단한 신하들과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줄만, 들어가는 순간만 하더라도. 그래서 죽지 못해서 아니 나는 죽었다라고 탄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수 복장을 해놓고 있어도 그는 제수처럼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종처럼 옷을 입혀놓아도 종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단어 하나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와서 여기까지 있다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에 또 다른 이유가 증언이 있는데 41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일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끌려왔지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미디안 상인도 아니고, 끌려왔지만은 잡혀왔지만은 보디발도 아니고, 여기에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의 주인이 바로 왕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계획해서 내 성공을 쟁취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성공 스토리를, 성공에 대한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그래서 강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이야기고,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진실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젊었을 때는 혈기 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두 팔을 벌린 너에게 내가 띠를 띠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이끌고 갈 것이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죠. 왜 실망합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분노합니까?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이 세상을 왜 저주하기도 합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말 가장 희생자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여겼고 인생의 주인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증언과 고백과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God sent me here ahead of you for your sake.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고. 나를 판 사람이 너희들이었지만은 나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형들에게 팔려서 왔다고만 생각하면은 상품입니다. 인생의 상품은 효용 가치가 있을 때,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버리게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내가 끌려왔다면 노예가 됩니다.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 억울하다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한 번도 못하고 살다가 이 모양이냐라고 후회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Not you, not sold me, but God. God sent me.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온 거라고. 그러면 그것은 대사이고 특사이고 밀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특사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5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50장 19절 21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의 형통은 단순한 형통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통이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총리가 되셔서 놀라운 형통의 스토리를,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언해 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죠. 그에게 악한 짓을 한 형들을 위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벌은 받아야 될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모든 주도적인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 선을 이루시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악을 바꾸어 선으로 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기어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남은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삶과, 아니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에 감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